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좀 긴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도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의 길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중은 이 사람에게 나와 지내 뜻이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섭섭했던 적이 혹시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교회 안에서 혹시 섭섭했던 적 혹시 없으셨나요? 사람들에게 섭섭했던 적, 뭐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섭섭한 적은 없어요. 사람에게 섭섭하지 하나님께 섭섭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람에게 섭섭한다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도 섭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붙여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섭섭하다, 또 뭐 교회에게 섭섭하다 이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도 섭섭한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참 섭섭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언약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죠. 그래서 넘어질 걸 염려해서 웃사가 그 언약궤를 딱 붙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그 울사를 죽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다윗이 분하였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분하였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성경이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 다윗이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죽이시다니요.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에 차질이 생겼어요. 계획에 차질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한편에는 섭섭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섭섭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인은 고통받고 있는데 악인은 형통하거든요. 악인은 뭐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너무 섭섭했던 것 같아요. 악인들은 막 이렇게 형통한데 의인은 막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보시면서 왜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대단히 섭섭했던 사람이 한 명 나오죠. 그렇죠? 이른 아침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했던 품꾼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받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네, 시간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시 또 6시, 9시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오전 6시부터 이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전 7시가 되면 1시. 그렇죠? 오늘로 말하면은 오전 8시가 되면 2시.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시는 오전 9시에 해당되고 오늘 본문의 6시는 낮 12시에 해당되고 그렇죠? 제 9시는 오후 3시에 해당되고 11시는 오후 5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이른 아침에 나온 사람들 또 오전 9시, 낮 12시, 3시, 5시에 나온 사람들 이렇게 품꾼들을 모아서 일을 시켰죠. 시간이 다 되자 나중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른 아침에 왔던 사람이 내심 기대를 하는 거죠. 한 시간만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한다면 나는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왔던 사람들이 원망하고 섭섭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불공평해 보이거든요. 불공정해 보입니다. 어떻게 한 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는데 딱 한 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불공평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게 섭섭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게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비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다 칠 수 있어.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불공정해. 원래 악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천국 비유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이렇게 불공평하다니 굉장히 우리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섭섭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지. 그렇죠? 예.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섭섭한 경우 없으세요? 예. 교회에게 또 섭섭했던 적 없으십니까? 근데 그렇게 섭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섭섭한 이유는 뭐예요? 사실 우리가 섭섭한 이유는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그거를 볼 텐데 우리가 섭섭해지는 이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섭섭해지는 이유는요,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권리로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권리로 생각해요.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앞에 있는 장 19장과 사실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하죠.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베드로의 말이 어떤 의미예요? 부자 청년에게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오늘 본문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또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16절에 보면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될 자가 나중된 자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른 아침에 왔던 품꾼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내가 받을 품삯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이른 아침에 왔던 품꾼들도 그렇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고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주인은 부당한 주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은혜로운 주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비유를 그 21세기에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잘 깨달을지 못하지만 당시 예수님의 시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랄 만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8절을 보면 나와요. 8절. 8절을 보니까 앞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렇죠? 앞에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8절에 갑자기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당시의 청자들은 8절을 읽었을 때, 들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청지기가 있었네? 이게 왜 놀랄 만한 일이냐 하면요. 여러분, 청지기가 하는 일은요. 품꾼들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그러니까 청지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그 집 종들을 주관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비유에서 그 품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 직접 나가서 데리고 온 사람이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주인이에요. 청지기에게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와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주인이 직접 길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품꾼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자도 아닙니다. 정규직이 아니에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하루 일하는 노동자예요. 그냥 누구나 다 일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청지기를 시켜서 나가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나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대기업에 회장이 있어요. 근데 직원을 채용하는데 정규직 노동자도 아니에요.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하루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대단한 기술자가 아니에요. 허드렛 일이에요. 근데 그 대기업 회장이 직접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쓰임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대단한 이게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뭐라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일용직 노동자인데 대기업 회장이 나와서 나를 픽업해 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비유는 청지기를 내보내서 품꾼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그들을 데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죠.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천사들을 대신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직분을 맡긴 것이 다른 사람이 맡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이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장로님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고 그것 외에 사실은 다른 보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품꾼에게 진짜 은혜는 한 데나리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죠. 나를 써준 것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선택받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러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얼마나 섭섭해합니까? 그렇죠?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막 잔치를 벌여줘요. 근데 집에 있었던 큰아들을 위해서는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해요. 억울해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지 않았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축복인 줄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주인을 위해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그게 그 큰 축복입니다. 따라서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것이에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충성되이 여기셨대요.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충성되기 때문에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충성되지 못한데, 전혀 충성되지 못한데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여러분이 충성스럽기 때문에 맡기셨습니까? 아, 저를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부족해요. 사실 충성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이 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죠? 충성되이 여겨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은혜가 사라지니까 자격을 생각합니다. 권리를 자꾸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은 부당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주인이 마지막 오후 5시에 길에 나가 품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렇죠? 마지막 5시. 이제 1시간이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주인이 왜 마지막 5시에 나가서 품꾼을 또 데리고 왔을까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일까요? 이제 한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한 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주인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시간까지 가서 품꾼을 데리고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품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품꾼에게 주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품꾼이 오늘 일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의 가족이 오늘 하루 굶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하지 못하면 하루를 굶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주인이 나가서 마지막 한 시간까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 품꾼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품꾼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있었던 그 부자 청년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19장 27절에 베드로의 질문, 내가 다 버렸은즉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 그렇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을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다 버리더라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더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보상을 자꾸 생각해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불공정해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써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세요. 왜 섭섭해요? 권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격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섭섭해지는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들과 자꾸 비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12시간 일했어.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인간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네? 근데 똑같이 받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그렇죠? 이 비교하니까 자꾸 화가 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섭섭한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 가서 따지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놀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탕자에 비해서도 그래요. 큰아들이 왜 섭섭했습니까? 작은아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작은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줬는데 나는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던 아버지께서 왜 이러시나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섭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사람들이 막 외치죠. 당시에 빌보드 차트 1위였던 노래가 그거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에게 만만이로다. 비교. 이게 막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탐심이 왜 생겨요?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살아. 다른 집 아들 보니까 좋은 대학 막 가는 거야. 이게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비교의식이요, 목사님들에게도 있어요. 사실은 목사님들에게도. 미국에서는 좀 덜한데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런 그 비교의식에 빠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서로 만나면 교인이 몇 명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우리 교인이 더 많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요. 한 명이라도 더 적으면 어깨에 힘이 축 빠집니다. 비교해요. 다 잘못된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은요, 나와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섭섭해지는 거예요. 은사를 자꾸 비교해요. 학벌을 자꾸 비교합니다. 집 크기를 비교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아닙니까? 자꾸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내리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의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비유에서 이른 아침에 왔던 품꾼이 섭섭해하고 원망했어요. 비교의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섭섭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리고 또 오늘 주인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이 비유를 읽으면서요. 우리를 누구에게 대입시키냐 하면 이른 아침에 온 품꾼에 자꾸 대입시켜요. 아주 이른 아침은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한 12시 정도에 온 사람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자꾸 생각돼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죠. 그러니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열심히 일했거든요.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정오에 온 사람쯤 되겠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거죠. 섭섭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에 왔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억울한 일입니까? 이게 섭섭한 일이에요? 아니죠. 너무 은혜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요, 항상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내가 바로 누구냐? 마지막 그 시간에 온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마지막에 왔던 품꾼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어요. 가장 마지막, 늘 가장 마지막에 왔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이른 아침에 온 품꾼으로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가장 마지막에 왔던 품꾼으로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세계에서는요, 권리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은혜의 세계에서는요, 자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해요.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못 적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잘못 적용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일처리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참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목사님, 은혜롭게 처리합시다. 들어보셨나요? 목사님, 교회에서까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롭게 처리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은혜롭게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면 이 속뜻이 뭐냐 하면 대충대충 합시다. 대충대충 넘깁시다. 교회 일인데 좀 봐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이잖아요. 대충대충 합시다. 이렇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본인의 죄성을 은혜 가운데 자꾸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자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목숨을 바칩니다. 순교를 각오합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의 태도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 이거 읽을 때마다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것을 다 행한 후에도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섭섭한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받을 것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날마다 그 은혜에 잠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